VOA 세계뉴스입니다.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모색하기 위한 당사국 협의가 오늘 유럽연합을 중재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8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미국과 이란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서명국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은 이번 만남에서 직접적인 대면 없이 간접 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로버트 멜리 이란 특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에 대해 유익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앞으로의 도전 규모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기 단계에서 즉각적인 돌파구를 예상하지 않는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논의 주제에는 핵합의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이란이 취해야 할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 가능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이란과 미국의 회동은 없다,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군이 어제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 등을 동원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CCTV 등 중국 언론은 이날 중국인민해방군의 가오슈청 대변인을 인용해 랴오닝 항모전단이 연례훈련 계획의 일환으로 타이완 해역 주변에서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항모전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주권과 안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오슈청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국인민군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유사한 훈련을 이 지역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이날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대거 투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타이완은 초계기를 출격하고 방공미사일 부대의 레이더 추적 등을 통해 대응했다고 타이완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중국군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타이완과 관여를 강화하자 영내에서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현지 유명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당국은 최근 관영 매체인 글로벌 뉴라이트 신문 등에 배우와 음악가, 소셜미디어 유력 인사 등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유명인 20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신상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가 안정에 영향을 주는 뉴스를 살포하면서 형법 505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 조항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지난 2월에도 배우와 감독 여러 명을 비슷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지금까지 기소된 유명인이 60여 명에 이른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양곤 등에서는 어제 일부 시위대가 중국 국기를 불에 태우는 등 반중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유엔 안보리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경 대응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미얀마에서 반중 정서가 최근 확산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얀마에서 유혈 사태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 악화를 막고 유엔 안보리의 부당한 개입에 반대하며 외부 세력의 선동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 병력을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 병력이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과 크림반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 측에 최근 도발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으며 이 상황에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점령 시보다 많은 병력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북부 도네츠크에서 충돌해 우크라이나 군인 4명이 사망하는 등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범 방역 국가로 꼽히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자가 격리 없이 상호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트래블 버블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로 꼽히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현재 사실상 코로나 청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일 뉴질랜드 코로나 신규 감염은 17건, 사망자는 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도 이날 사망자 없이 신규 감염 사례만 8건 집계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6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노린 해킹 공격을 위해 허위 웹사이트까지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북핵 협상 재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북한의 올림픽을 계기로 한 미국, 한국,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6일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총회는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져 올림픽 불참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12일 만에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셈이 됐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실제로 올림픽 불참의 1차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등 초특급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 불참과 자국 내 국제 경기 취소 등이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북한 내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도쿄올림픽 파견이나 이런 게 지금 더 강화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국경 일부에 방독면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로 본다 그러면 지금 도쿄올림픽을 대규모 선수단을 북한이 파견할 수가 없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을 기다리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외 환경도 고려 요인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의 올림픽 불참 결정이 지난달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인 2+2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올림픽 불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재가 사항이었을 것이라며 다만 국제사회와의 불필요한 불화를 피하는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삼은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전략 기조가 거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북한 자체가 여기다 지금 반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씩.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 아마 북한이 이제 강력 대응을 할 텐데 그 측면도 상당히 이제 긴장 국면이니까 북한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참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일본과의 삐걱대던 관계 역시 불참 결정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일본인 납치 문제와 대북 제재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집권 이후에도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위안부 강제징용 과거사, 독도 영유권 주장, 납치 문제, 제1조선인총연합회 학교에 대한 코로나 방역 차별까지 전방위적으로 비판을 쏟아내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과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 했던 한국 정부의 구상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왔으나 신종 코로나 상황으로 그렇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올림픽은 세계 평화의 제전인 만큼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다며 북한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불참 결정이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악재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로선 내심 기대했던 돌파구로서의 카드를 잃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뚜렷하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교착 상황이 길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종의 돌파구로서 도쿄올림픽의 평올림픽 카드화를 도모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악화는 아니지만 돌파구 마련도 어려졌다 이렇게 봐야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올림픽 불참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잇단 담화 발표로 긴장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북한의 추후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올림픽 불참 결정을 공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접었다는 것, 그리고 3월 25일 날 접은 것을 한 1, 2주 지나서 오늘 발표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4월 15일 정도를 앞두고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게 하는 거죠.
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였던 일본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도쿄올림픽 때 일본에 방문할 경우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해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주 미한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지켜본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관해 일종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onsultation. So I assume that, you know, Jake Sullivan provided some briefing on.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의 정책 검토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측에 설명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3자 회의 후 나온 자료를 봤을 때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극심한 불협화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3자 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한국의 이산가족 문제 등을 포함한 일본과 한국의 이익에도 관련이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뤄졌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얼마나 다뤄졌을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현재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일반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군사적 힘을 사용하게 되면 그로 인해 일어날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 제재 자체만을 강조할 경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협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위협으로 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선택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협상할 수 있는 단계적 노력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들어갈 경우 단계적 해법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단계적 과정에서 주고받기식 접근을 취할 것이며 북한이 비핵화에 어떤 과정을 진행했을 경우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해주는 방식이 포함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합당한 양보를 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기에 한국도 동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에 열려있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북한의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한 달 동안 북한 정권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에 열려 있긴 하겠지만 실제 대화가 이뤄질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가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ffer a lot of opportunities right now. And yet, as we saw with those recent
북한이 더 수준 높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전념하는 상황에서 억제력을 높이는 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가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이 같은 삼각공조에는 연합훈련에서부터 억제력 확대에 대한 공동개발과 공동협의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규입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5일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병력 재배치와 연합훈련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 걸쳐 훈련의 주기와 범위는 평시에도 항상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한반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한 가능한 최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억제력이 실패할 경우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헌신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미한일 안보실장회의 공동성명에서 봤듯이 한국과 일본 역시 동일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대북지원단체들은 재무부의 대북제재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북지원을 위한 금융거래와 인허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내 대북지원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박기범 미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지원단체들과 함께 여러 채널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인도적 지원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수단이나 국가의 이익과 안보 목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원칙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을 맞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북 지원이 장애물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지원과 관련한 각종 행정적 절차의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는 미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가운데 미국의 제재에 따라 원활하지 못한 은행 관련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hut down all financial transactions. 미국 제재에는 북한 내 합법적 인도적 활동을 위한 금융거래의 거의 대부분을 막는 재무부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구호단체들뿐 아니라 국경 없는 의사회와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기구들도 활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농업기술 등을 전수하는 미국 친우봉사회 다니엘 제스퍼 워싱턴 지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 일부 지원 물품에 대해 재무부와 상무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수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에 대한 긴급 지원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관련 원조와 식량 안보 같은 다른 긴급한 요구에 대한 국제 임시 면허나 국제적 제재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금융기관들에게 구호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허용되고 장려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제스퍼 지국장은 말했습니다. 앞서 대북 지원 단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은행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3국 은행들이 북한 지원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 서비스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은행들은 북한 관련 거래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대니엘 워츠 국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재무부의 대북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구호단체들이 특수물품에 대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무부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여파로 1년 넘게 국경을 걸어 잠근 북한이 다시 국경을 개방할 때 이는 더욱 필요한 조치라고 워츠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북한이 마침내 국제기구와 구호단체의 입국을 허용하게 될 때 대북 지원단체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행정적인 문제로 대북 지원이 지연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지금은 코로나를 막기 위한 북한이 제한 조치가 인도적 지원의 가장 큰 장벽이라며 하지만 그 같은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대북 제재가 또다시 지원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이 적시에 처리되고 면제 절차가 필요한 수준의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북한에 전달하려는 전 세계 기구들의 활동에 대해 유엔 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기범 교수는 아직 북한의 국경 개방 조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셀리트로부터 200만 회 분량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국경을 열 만큼 충분한 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전달받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최근 혈전 유발 등 논란이 일자 북한도 관련 백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조업체인 세럼 인스티튜트가 있는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인도 정부가 해당 업체의 백신 물량을 확보해 북한에 할당된 백신도 공급이 지연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따라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기 전까지는 국경을 봉쇄한 지금의 조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사례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가해자 처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엔 제재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프로그램은 주변국 그리고 더 넓게는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5개 나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쳐 지난달 30일 공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매년 되풀이되는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축적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새로 밝혀 주목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 활동을 소개할 때 국무부가 사용해온 논평인데 여기에 주민 학대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한 겁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향후 가해자 처벌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이자 경고로 풀이됩니다. 서독 연방정부도 1961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고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자 법무부 산하에 잘치기터 중앙범죄기록 보존소를 세우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9년 동안 4만 1390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보존했습니다. 실제로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30일 2020 국가별 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 2월 초 VOA에 바이든 해리슨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기록과 폐쇄된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4년 만에 재임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보안연구원들을 노린 해킹 공격을 위해 허위 웹사이트까지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또 가짜 전문가를 사칭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직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 좋은 직장을 연결해주고 기업들에는 유능한 인재를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링크드인에 최근 새로운 계정이 올랐습니다. 파이퍼 웹스터라는 이름의 이 계정에 사진이 오른 정장 차림의 백인 남성은 자신을 보안연구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정은 카터 에드워즈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역시 정장 차림의 백인 남성이 자신을 트렌드 매크로사의 인사 담당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계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이버 보안 연구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 위해 북한 해킹 그룹이 허위로 만든 계정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은 최근 자사 공식 위협 분석 그룹 TAG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해킹 활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링크드인 계정에서 발견된 북한 해킹 그룹의 허위 계정은 최근 북한이 벌이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해킹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기존에 없던 북한의 새로운 해킹 활동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짜 사이버 보안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소개된 사이트는 시키류 엘리트란 이름의 웹사이트로 이 업체는 스스로를 터키에 본부를 둔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이며 소프트웨어 보안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이트 하단에는 PGP 공개키를 걸어두고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것을 누르기를 기다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PGP란 Pretty Good Privacy의 약자로 이메일을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보안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누르도록 만들어 실제로는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다만 링크드인의 해당 계정과 허위 웹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페이지는 닫혀 있었고 링크드인에서도 해당 계정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친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구글 위협분석센터의 주의보는 미국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북한이 매우 잘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example that North Korea is now growing very aware of the United States' efforts to increase its cybersecurity.
바틀렛 연구원은 북한 해킹 그룹이 단순히 해킹 공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이트 등을 만들어 북한의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오히려 역으로 이를 이용해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not just conducting cyber attacks. It's now creating fake organizations and websites to trick individuals that are looking to protect themselves from North Korea.
제니 전 애틀랜틱 카운슬 개건 연구원도 북한 해킹 그룹의 전략은 상대방의 방어 의도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비해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이 취약점을 노출할 경우 이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Their main target seems to be to steal or glean into what the security researchers were.
전 연구원은 특히 북한 해킹 그룹이 활용하는 링크드인 등 소셜 미디어 계정 운영과 관련해 이들이 치밀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하나 혹은 두 개의 계정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자주 노출되게 만들고 또 서로를 인용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계정을 안전한 계정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It's not just, you know, they've set up one LinkedIn account or one website. They've set up multiple personas and they're.
파틀렌 연구원은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구글의 주의보 공개와 같이 관련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공유해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연구원은 북한이 경제적 목적이나 첩보 목적 등으로 벌이는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 미 당국이 당장 외교적, 전략적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활용하는 링크드인이나 트위터 등 민간 부문에서의 주의와 경계 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우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다섯 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우주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사이버 공격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우주 위협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와 함께 우주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다섯 개 국 중 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발전이라는 평화적 의도로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동해 위성발사장과 서해 위성발사장 외에도 위성 통제 건물 옆에 새 과학실험시설을 건설 중이라며 이 시설의 명확한 용도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위성 요격 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갖췄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자기파 위협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북한이 이런 비활동적인 물리적 역량에 진전을 이뤘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재밍으로 불리는 전파 교란 행위를 통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은 활발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자전 역량과 사이버 공격 위협은 우주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잠재력이라고 밝혔습니다. CSIS 방문 연구원으로 이번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작성한 조모의 미 해병대 중령은 북한의 대우주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해 가장 많은 활동이 나타난 곳은 전자전과 사이버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found in my open source research was that during 2020 and the first few months of 2021, there was very little progress.
모의 중령은 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반에 알려진 공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북한의 대우주 프로그램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만한 진전은 거의 없었지만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위성 요격 무기와 관련해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 기술을 우주에서 위성을 파괴 혹은 무력화시키는 역량을 추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탄두가 위성을 직접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단이 부족한 북한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는 궤도를 도는 위성의 위험한 파편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 무기 정도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고고도 EMP 효과를 생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지난해 북한이 그런 역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은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파 교란 행위, 즉 재민과 관련해선 북한은 이런 역량을 계속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군사적 표적이 아닌 라디오 방송 주파수와 민간 위치 파악 시스템 신호에 초점을 맞춰 전파 교란 행위를 했다는 여러 공개 자료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대우주 위협은 사이버 공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모의 중령은 북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뛰어난 사이버 역량을 갖췄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그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Open source reporting doesn't indicate that North Korea has a cyber capability.
북한은 사이버 영역에서 기술적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이런 방향으로 계속한다면 목표 대상을 우주 자산으로 확대해 우주 시스템에 실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의 중령은 다만 현재로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시스템에 대한 손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금융 관련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특별히 우주 시스템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북한이 보다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이버 역량 개발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보다 진보된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함에 따라 미국 우주 시스템과 지상 통제소에 대한 위협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해 중령은 미 정부가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와 사이버 역량뿐만 아니라 북한이 맺은 파트너십도 주시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과 발사체 기술 협력을 재개했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 국적자 문철명과 관련한 증거에 대한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철명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G. 마이클 하비 판사는 5일 미 검찰이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승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 2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개인 신상과 미국 정부의 비밀 정보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공범 등을 민감한 자료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은 문철명과 변호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민감한 자료로 지정해 전달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과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연결된 대리인과 개인 등은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하비 판사는 문철명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도 연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2일 제출한 문건에서 문철명이 도주 위험 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날 국선 변호인도 문철명이 미국 내 머물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긴 어린이 영양실태 등에 대한 내용이 날조와 왜곡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의식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각 보건성 산하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은 6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의 어느 한 전문가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비상 방역 조치 때문에 수많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날조 자료가 언급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엔과 비정부단체의 간판을 가지고 진행되는 인도주의 협조 사업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엄정히 검토하며 적대 세력들과 한짝이 된 기구와 단체들의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의 모자를 쓰고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심각한 어린이 영양실조 문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적대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에서 북한의 단호한 대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유엔과 국제사회 인도주의 단체의 방북과 대북 지원 활동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3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11개 구호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여행 금지로 대부분의 지원 물량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왔다고 답했습니다. 한 구호단체는 신종 코로나 제한으로 아동과 임신부, 수유부 약 44만 명이 미량 영양제를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심각한 아동 9만 5천 명에게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10만 1천 명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양 강화식품도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담화의 초점은 북한 체제의 존엄성 훼손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국제기구와 인도적 지원단체들을 비난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가치를 앞세워 북한의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그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약간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향후에 또 이런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든 국제기구나 비정부단체에서 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고 경고를 주는 의미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홍 박사는 담화의 주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연구소장 명의로 돼 있고 담화가 연구소장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북한이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그동안 유엔과 유엔의 여러 구호기구는 북한 내 어린이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이런 인도주의 활동이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슨 씨의 두 번째 사연 전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외 지역의 나라들을 짚어보라고 하면 물론 뭐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겠지만 백언지전 또 미국이 그래도 제일 세계에서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큰 나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왕 내가 삼국을 결심해서 그 나라에 살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서 이왕이면 그래도 세계에서 경제강국이라고 하고 뭐 군사강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제이슨 김씨 역시 그랬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만큼 세계 최강국 미국을 택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외 근로자였던 제이슨 씨는 태어나 처음 접했던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봤고 미국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미 영사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 미국이란 나라가 제가 가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제가 가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잖아요. 미국. 근데 그분들이 노라고 대답할까봐 그게 처음에 좀 걱정됐었어요.
첫 통화를 마치고 미국의 외교 공관을 방문하기까지 3개월.
제 연락처하고 지메일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 이후 모든 서류상 절차에 대한 것은 지메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직접 지메일을 받았고 국무성으로부터 지메일을 받았고 국토안보부 홈랜드 시큐리 거기서도 다 지메일을 받았고
만약 미국 입국이 무산된다면 유럽의 다른 나라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미국행이 결정되기까지 긴장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목사분이었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미국에 대한 접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것들과 몰랐던 부분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상세히 저한테 알려주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의 이를테면 제가 많이 긴장도 돼 있고요.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걱정도 하고 있는데 저를 많이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당시 현지 공관 직원의 말을 들으며 미국이란 나라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감동시켰던 부분이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뭐가 있나 하면요. 만약에 모든 일이 예정했던 대로 흘러간다면 당신이 미국에 갈 것이다. 그 과정에 인터뷰 심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기 외에 다른 사람 부서의 사람들과도 접촉할 수 있는데 어떤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범죄로 취급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요구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그런 제3자 브로커를 통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게 주의를 줬던 거죠. 북한은 뇌물이 만연한 사회거든요. 조금이라도 말하면 뇌물이 통용이 되고 뇌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사가 시작되고 7개월이 지난 2012년 4월,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제 마음이 정서적으로 되게 편안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더는 내가 이렇게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 나라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그러니까
큰 염려는 덜었지만 도착하고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밤에도 거리에 나가보기도 하고 가까운 블록을 몇 블록 이렇게 걸어서 조깅도 해보고요. 제가 임시거처를 정했던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미시간 호수가 있었어요. 그쪽에 바람 맞은 쉐러도 나가봤고요. 도착한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 직접 제가 이 뭐 영어가 그때는 되질 않았으니까 전혀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눈으로라도 많은 것들을 보고 익히고 싶었습니다. 구글 어스로 봤던 미국의 모습과 실제 땅을 밟고 서서 본 미국은 그 느낌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되게 건물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게 더 웅장하고요. 도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고요. 그리고 특히 건물이 그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보면 건물이 정말 아찔하게 높은 건물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운타운 근교에 그게 막 빌딩들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차들도 엄청 많이 다니고 제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다물었지요. 왜냐하면 다물고 있으면 천수가 너무나 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아주 몸가짐을 자연스럽게 가져보려고 저만 누가 내가 그때의 모습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볼 수가 있었던 되게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자제하고 놀라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웅장한 규모. 바람의 도시, 건축의 도시로 유명한 시카고에 걸맞는 첫인상을 느낀 건데요. 감격적인 대도시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기 위한 일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제 손으로 직접 산 물건이 있다면 그건 그 자전거였어요. 때 당시 그 NGO 단체라고 봐야 되나 통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영어 수강을 하러 다니니까 그분들이 최소한 전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전철 비용을 그분들이 부담을 해줬어요. 그게 아마 한 주에 50불 정도였던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0불을 세이브를 좀 했습니다.
150달러를 손에 쥐고 미국 땅을 밟았다는 제이슨 씨는 정착 초기 난민지원단체가 제공하는 교통비를 모아 자전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영어 수업을 듣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 길에 자동차 전문 수리점을 발견합니다.
오로샵 하시는 그 한국분이 그 도중 제가 하루는 작정을 해가지고 그분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 우정 들렸어요. 수업 끝난 후에. 그래서 들려서 그분하고 얘기도 두루 나눴고 그날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청을 드렸거든요. 제가 풀타임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영어 수강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파트타임 잡으로 다녀도 되겠나. 그분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아마 미국에서의 제 첫 잡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당 $10를 받고 일했던 첫 직장에서 한 달, 그리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소통의 어려움 속에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고, 업종에 따른 임금 수준 등 미국 사회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제이슨 김 씨, 자동차 전문 수리점을 그만두고 제빵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빵 만드는 빵 공장이 있지요. 그 빵 만드는 빵 공장에 가서 빵을 구웠습니다. 그거를 한 달 정도 빵을 엄청 구웠어요. 여러 가지 각종 빵을요.
아니, 그 제빵 기술도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제빵 기술이 아니고요. 거기 가면 그냥 그분들이 엄청나게 큰 그 빵 반죽기, 그 밀가루를 반죽하는 거기에 반죽을 해가지고 나오면요. 이 분업으로 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 작업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걸 그 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빵이 이렇게 성분들을 섞어 넣는 그런 마스터가 있고요. 그 마스터는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골고루 다시 지대주고 그다음에 규모에 맞게 절단을 해주고 그리고 그 빵을 굽는 그 빵틀에 넣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또 리어커에 실어가지고 그 빵 굽는 로에 옮겨놓고 그런 작업이었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빵을 어떻게 구워야 되는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는.
기름때가 배인 자동차 수리점에서 하루 서너 시간, 그리고 반대로 빵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빵 공장에서는 풀타임으로 한 달간 일했습니다. 제이슨 씨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 사회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이슨 씨의 세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평양 내일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되고요. 신우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 낮 최고기온 17도. 강계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 14도가 되겠고요. 해주는 하루 종일 구름 많다가 오후 곳곳에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 20도, 개성 오전 오후 흐린 가운데 아침에 0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최고기온 19도, 장지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9도가 되겠고요. 해산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8도, 선봉 아침 2도로 시작해서 낮에 12도까지 오릅니다. 원산인 오전 오후 모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 낮 최고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 1m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는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인 5.5%보다 0.5%포인트 올렸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4.4%로 0.2%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고강도 경기 부양책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점 등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IMF는 평가했습니다. IMF는 또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도 올해 코로나 여파로 인한 부진에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을 지난 전망보다 0.8%포인트 높은 5.1%로 잡은 가운데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6.4%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신흥 개발 도상국도 지난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은 6.7%로 예상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4%, 인도는 12.5%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 3.6%, 일본은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모색하기 위한 당사국 협의가 유럽연합 EU 중재로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8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미국과 이란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서명국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은 이번 만남에서 직접적인 대면 없이 간접 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로버트 멜리 이란 특사를 수석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에 대해 유익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앞으로의 도전 규모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며 초기 단계에서 즉각적인 돌파구를 예상하지 않는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논의 주제에는 핵 합의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이란이 취해야 할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 가능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미국과 이란의 회동은 없다,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군이 어제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 등을 동원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CCTV 등 중국 언론은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의 가오슈청 대변인을 이용해 랴오닝 항모전단이 연례훈련 계획의 일환으로 타이완 해역 주변에서 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항모전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 주권과 안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오슈청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국 인민군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유사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이날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 10여 대를 투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타이완은 초계기를 출격하고 방공미사일 부대의 레이더 추적 등을 통해 대응했다고 타이완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군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타이완과 관여를 강화하자 영내에서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 병력을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 병력이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과 크림반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 측에 최근 도발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으며 이 상황에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점령 시보다 더 많은 병력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북부 도네츠크에서 충돌해 우크라이나 군인 4명이 사망하는 등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20년 휴전 합의 위반이라면서 러시아의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제재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06년 처음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박경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